아주 옛날에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꼭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가 강의할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무슨 내용을 강의하는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분이 잘 암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과학자가 아주 저 시골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뭐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이 운전기사가 박사님 피곤하시죠? 오늘 좀 쉬시고 제가 오늘 대신 신분을 바꾸어서 제가 박사님이고 박사님이 운전기사고 그렇게 바꾸어서 제가 오늘 강연하면 어떨까요?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앞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박사님이 하는 그대로 토시 하나 들이지 않고 강의를 잘 했습니다. 끝나자 박수를 치고 하는데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그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나 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운전기사가 대연하게 그 정도 질문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 운전기사도 이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운전기사 양반 올라와서 대답하시오. 그러고 이제 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세상에 가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많아요. 실제적으로 19세기에 러시아에 데이빗 차크바스빌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내가 과학자고 사회학자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의 주요 대학들을 다니면서 수도 없이 강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강의한 내용은요, 기술적인 혁명, 또 원자론, 현대의학이란 무엇인가, 진보된 사회에서의 사랑, 이런 아주 심오하고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 후에 과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직업이 뭐냐? 이분은 학교의 수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 자격증을 위조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그 인류 대학교들이 비싼 강의료를 주고 이 사람을 학생들에게 수업을 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의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들마저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짜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면 실제적으로 뭐 이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가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일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와서 믿느라. 이 세상에 선지자라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잘 분별해야 될까?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과 거짓입니다.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거룩한 것이냐 거룩하지 않은 것이냐 속된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뭘 가지고 뭘 기준으로 해서 그걸 분별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짜들도 이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떠나서 말하면 또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의 아내가 정숙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것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물었더니 요한복음 2장을 펴면서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경 띄어쓰기가 잘 안 된 성경이 있었는데 초창기에는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예수 처음 행하사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잘해야죠. 예수 처음 행하사 이렇게 띄어쓰면 문제가 안 돼요. 처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예수 처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고 음행하사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 처가 있는데 이분이 바람을 피웠다, 성경에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개고기를 좋아하셨다, 또 예수님이 개장사를 하셨다는 성경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물었더니 신약성경 보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저 옛날 분이 저 이북 쪽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북 쪽에서는 평양이나 그런 데서는 이 저 평안도나 이런 데서는 개를 가이라고 부른대요. 그 개를 가이라고 부르는데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개사랴 빌립보에 가셨다 이렇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랴기 위해서 빌립보에 가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가이사랴는 지명이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성경을 잘못 이용해서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이단들이 주로 그래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돌아보면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의 주장을, 엉터리 같은 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90%는 진리고 10%가 거짓인 것과, 그러니까 9개는 참이고 1개가 틀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0%는 진리고 90%는 거짓이다. 하나는 진리인데 9개가 거짓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90%는 진리인데 10%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한 90%가 다 거짓말 같으면 아, 이거 뭐 잘못된 거야 생각, 그냥 잘못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옳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가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90% 때문에 그 10%를 진리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만은 마지막에 잘못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다를 이자와 끝단자입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끝에 가서 살짝 틀려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뭐 다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다 마지막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끝에 가서 조금 달라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진리의 옷을 입고 위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도 있습니다. 빛이 있는가 하면 어둠이 있습니다. 진품이 있는가 하면 짝퉁도 많아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거짓 선생들은 성경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과장한다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데 그 속에는 이리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의 모습이고 가짜 이단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 이것을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죠. 어떤 분이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그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박혀있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시편 14편 1절하고 시편 53편 1절을 말해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 그 소행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시편 53편 1절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14편과 같은 말씀이죠. 중간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탁 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시편 53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가?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편 3절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3장 4절에 저희가 뜻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시편 53편은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젠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들을 도축장으로 끌고 가는데 아이 돼지들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꿀꿀거리면서 기분 좋게 따라가요.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이 돼지들 그렇게 잘 끌고 가냐고 물었더니 손에 보여주면서 콩을 이렇게 한 묶고 쥐고 있으면서 이 가면서 가는 길에 콩을 하나씩 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그 콩 주워 먹는 재미에 우리 주인이 콩을 주는구나. 그래서 콩을 먹는 그 재미로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기분 좋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콩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재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이 콩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면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우리 그 길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한다고 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 보여주시면 제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년을 데리고 저 바깥에 나가서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저 한번 태양을 한번 쳐다봐라. 네가 한참 쳐다보면 하나님 보일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데 눈이 부셔서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조금 보다가 아이고 눈이 쉬어서 못 보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부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계시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옛날 영국의 런던에서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 불에 탔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한 47년이 지난 어느 날 화재 기념식 연설에서 어느 분이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7년 전에 이 런던에 큰 화재 사건이 난 것은 그 당시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런던에서 추방한 지 3, 4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런던이 진실한 종들과 신자들에게 방해를 한 만큼 갚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5마일 법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법령 때문에 목사님들, 진실한 신자들이 교회에서 추방되고 집에 살지 못하고 런던 시내 5마일 밖으로 밀려갔다는 거예요. 그 후에 큰 화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본 것입니까? 누가 피해를 본 것입니까? 화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게 하면은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되고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가, 특히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생선가게 들려서 조기를 사려고 하는데 조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싱싱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조기 한 마리를 들고 냄새를 맡아 봤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왜 남의 가게 와서 생선 냄새를 맡느냐고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냄새 맡은 거 아니고요, 이 조기 귀에다 대고 최근 바다 소식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주인이 아 뭐 그러냐고, 그러면 조기가 뭐라고 대답하던데요 물었어요. 그래도 이분 한 이야기가, 조기가 대답하기를 제가 바다 떠난 지 한 일주일 넘어가지고 최근 소식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유머지만은요. 서로 그냥 감정 싸움하고 조기 한 마리 들고 거기 싸움박질 하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품고 바르게 살아가려면은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고 또 물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죠.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밀턴 프리드만이 책을 썼습니다.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샤워실에 한 바보가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물을 수도꼭지를 탁 떨었더니 거기서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조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바보가 찬물 나옵니다. 아이고 추워. 그래서 또 왼쪽으로 확 틀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나와요? 뜨거운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뜨거워. 이거 뭐냐. 조금 기다렸다가 조절하면 되는데 뜨거운 물 하니까 또 왼 오른쪽으로 확 돌렸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나와요? 찬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그 조금 기다렸다가 조절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그러다가 계속 샤워도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제적 어리석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그 정부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경제 정책뿐이 아니죠.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좀 조절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치우쳤다가 저렇게 치우쳤다가 그냥 획획 이렇게 변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틀 때도 있고 왼쪽으로 틀 때도 있고 때로는 중간쯤 틀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나 하늘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날씨 좋겠네 또 내일 어쩌면 비 오겠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몸을 담고 살지만은 이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약한 세대 본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누구의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왕으로서 이 백성들 바르게 판단하고 재판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세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영국의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은 숲속에 사는 난쟁이가 하루는 노인 부부를 만나요. 노인 부부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세 가지 꼭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난쟁이를 하찮게 여긴 할아버지가 생각도 없이 그냥 아 그러면 저 커다란 소세지 하나 줘봐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손에 그냥 큰 소세지 하나 턱 놓여졌어요. 아 이걸 보니까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이왕 구하려면 좀 금이나 뭐 좀 좋은 거 구하지. 무슨 소세지를 구하냐고. 영감탱이 코에다 그냥 소세지 붙이고 다니시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 소세지가 그냥 영감 코에다 딱 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소시지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두 번째는 코에 붙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뭘 구해야 될까요? 띠달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소세지 띠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소세지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동화 내용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뭘 줄까 물었을 때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부귀와 존귀함과 명예와 이런 모든 축복을 덤으로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어요. 아, 깨고 봤더니 꿈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이 좋다 말았네. 이거 이 몸은 개꿈이야. 그리고 끝나버렸으면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꿈에서 깬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수원제를 드리고 그리고 신하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기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그것이 개꿈이다 좋다 말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와 수원제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 신하들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그런 마음으로 확실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혹은 음성이나 혹은 직접 나타나시거나 천사를 보내시거나 선지자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시대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꼭 그렇진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분별하는 그 지혜를 주셔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